하나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으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것과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영 이렇게 서로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벌리는 그 내용은 또 따로입니다. 내 것 있고 하나님 있고 이것이 둘이 이렇게 병행되어 가지고 나란히 병행되어서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이게 쭉 나란히 꼴 나란히 가가지고 철로처럼 두 선 철선처럼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고 그냥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별로 별 탐탁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8절 9절 이런 말씀들은 6장 이런 말씀들은 별로고 그런데 왜 제 거 놔주십니까? 예, 좋아하죠.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건 고맙게 얘기하는데 왜 그 제가 원하는 것은 왜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도 우리 무시 속에 우리 가슴 밑에 또 같이 또 찌꺼기처럼 잠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당사자, 이삭 당사자, 야곱 당사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일관되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왜 안 들어주지? 참 섭섭하네, 참 습하네. 하나님은 너무 비정해, 뭐 너무 차가워. 우리 원하는 건 들어주지 않고 자꾸 자기 고집만 내세운단 말이야. 라는 그러한 감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같이 그런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우리가 원한 걸 주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우리 위에 지금 덮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제외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잊어버려야 될 텐데 우리는 자꾸 안 잊고 있는 게 아직까지 엉거리처럼 남아있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될 텐데 잊어버릴 것은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고 이런 이 갈등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지를 그 내막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방금 제가 읽었던 6장 8절의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선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조를 하고 언약을 맺으시 약속을 하시고 이런 약속의 내용을 이한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 평소 입장 인간 입장에서 한번 따져 따져들고 봅시다. 성경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그냥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게 안 좋거든요. 따져보자, 말이죠. 왜 해필 1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왜 4대냐, 말이죠. 그리고 나오려면 그냥 곱게 나오면 되지. 왜 엉뚱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실컷 고생하도록 하시면서 나올 때는 또 그냥 그 뭐 4대만에 또 나오긴 하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지금 우리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빨간 물감이고 저는 파란 물감이고 또 다른 분들은 노란 물감이라면 제가 그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릴 때 그 크레파스크 하면서 굉장히 잘 안 쓰는 색깔 있잖아요. 뭐 녹청색 이런 거 그 크레파스 보고 서로 굉장히 미안했어요. 근데 노란색은 다 닮았어요. 녹청색아 미안하다. 내 다음에나 써줄게. 아 정말 미안하네. 이만큼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하고 이런 건 뭐 흰색은 뭐 이거 쭉쭉 달라붙다 말이죠. 그 어떤 크레파스는 노란색하고 흰색 이게 너무 길게 나온 그런 제품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일입니다. 자 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방향으로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 나타나는 일은 절대로 하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때 가장 드러나냐 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이제 눌려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 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하나님이라도 안 돼. 라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놀랍게 부각이 된다며.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천지 창조, 심지어 바퀴벌레 하나도 창조할 정도로 모든 것을 친히 창조했다는 것을 몸소 보이는 쪽으로만 자꾸 일을 하셔요. 전능하심 쪽으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유에서 자꾸 유로 나간다, 말이죠. 있는 거 어떻게 정리 잘하고, 있는 거 어떻게 뭐 좀 잘하고 그런 거죠. 그래, 보통 그 부부 상황 할 때, 그저 뭐고 이제 부인네들이 바가지를 끊지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당신 하려고 저녁에 대장찌를 끓이는데 왜 이제 늦게 오느냐? 뭐 전화하면 안 되느냐? 순창 고추장 해가지고 비빔밥하고 막 크게 하는데 왜 안 오냐? 여러 가지 그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저 바깥에서 혼자 돈을 벌고 아내는 살림 살고 혼자 번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다 전부 다 귀찮은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 신방 가서 들은 이야기를 해도 뭐 괜찮 싶어요. 우리 한 가족이니까. 그 뭐고 남편이 피곤해가 저녁에 오시는데 오랜만에 그저 TV를 보면서 사회 사정을 알아야 또 직장 생활을 잘할 낀데 TV를 틀어 갔길래 애들 책본 시간에 툭 꺼붙다고 하죠. 제가 남자 입장에 돼가지고 참 얼마나 그게 참 좌절감, 허탈감, 막 갈라서 뿌까. 내가 꼭 이래야 살아야 되겠다. 이거 뭐 TV를 하는 본 자유도 허락지 않는 이 공산당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야, 이 TV 하나 더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면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는 쉬워요. 근데 돈 한 푼 없는데 돈을 벌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야. 기적 중이었죠, 진짜. 어느 인간이 내가 돈 사라고 돈 주는 놈 누가 있습니까? 정말 돈이 있어서 펑펑 쓰는 재미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인간의 소망 아닙니까? 모든 인간 소망이라고요. 있는 돈 누가 보람있게 못 쓰겠어요? 있는 돈. 그러나 없는 돈 한 푼 벌어온다는 이거는 차라리 남한테 양심까지 다 팔아먹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속여야 될 문제고. 안 속여서 돈 버는 사람, 그런 세상, 난 도저히 그런 생각이 안 속이고 돈을 번다, 나 있어도 돼. 속여야 되고, 그것도 적당히 속여야 되죠. 요런 건, 적당히 속여야 되고, 뭐, 얼마 남십니다. 이거 10은 남십니다. 가만, 나중에 10만 남고, 뭐, 그런데. 속여야 되고, 약식 다 팔아먹어야 되고, 얼마나 속에 하나님, 이래가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처자식이라서, 나 이래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내 뭐, 눈 쪽 감아줘서, 막 이런 양심까지 양보해면서 돈 벌어놨는데. 여자는 집에서 살살해 한다면서 지금 누굴 지금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있는 돈 가지고 살자 한다면서, 예? 이거 뭐 아껴 쓰라, 저기 아껴 쓰라. 사람이 돈 좀 벌어왔으면 좀 펑펑 쓰는 재미가 있어야 스트레스도 확 풀리는데, 벌어올 때 힘들게 벌어왔는데, 그거 벌어온 공부도 모르고, 그걸 아껴 쓰고, 어떻게 하고 이래 하게 되면, 얼마나 괴로웠냐,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에서, 없는 데서 있음을, 애초부터 인간의 끼는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예요. 가당치도 않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 햇빛을 또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러면, 비는 그 얼마 세금 내고 받았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기술이 발달을 해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없이는 인간은 한시도 못 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모자라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왜 진작 안 들어줍니까? 왜 적어 안 주십니까? 사람이 심장이 난 밤에도 자기가 심장 뛰라 해가지고 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잘 시간에 심장을 뛰게 하시거든요. 그 은총도 모르고 하나님 왜 뭐 허리가 아픕니까? 뭐 근지럽십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인간들을 여기 8절에 나온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봤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봤자 그건 데모밖에 더 데모. 시비, 데모, 반항, 반발, 원망 그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런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래가지고는 자기 백성을 댈 특이 없지요. 뭐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지 백성 아닙니다.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가서 진짜 원망 안 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그걸 뭐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개조하고 변조하고 그런 걸 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심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전능하심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가 한번 직사에 고생해봐라. 직사에 한번 고생해봐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네 그렇게 좋아해서 하면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그런 생리와 그런 규칙과 법칙에 네가 아마 충분히 하면 절절하게 하면 한번 느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자손을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애굽 나라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럼 그들은 거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이게 오늘 설교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란 게 뭐예요? 죄가 뭡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뭐를 배웠느냐 하면 죄라는 것을 최초로 처음으로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요?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지 혼자 도와댕기고 지 혼자 사는 게 죄예요. 피조성이 피조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사는 그 순간이 죄입니다. 흔히 죄라고 하는 것은 뭐 남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그런 게 죄인 줄 아십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 애굽 나라에서 죄란 뭐냐?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 몽매할 때 그걸 죄라고 규정하고 그걸 징치하고 그걸 징벌 내리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관된 뜻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그걸 담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자기 따나 여호와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함께 동거한다 이렇게 저기는 자부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런 안일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겠지라는 그런 안일함이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생스럽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부르짖을꼬? 여호와밖에 더 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래서 부르짖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를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애굽은 하나님 편이 아닌데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를 고생 이렇게 시키느냐? 도저히 그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왜 고생하게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건 전능하심 때문에 그렇다. 그 전능하심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냐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던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뭐 안 찾더라도 제 말 들으세요. 아, 형제들아 성령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 딱 단정했지요. 29절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요 기절입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여기래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속으로 묻습니다. 왜 성령으로 따라 난 자가 육체로 따라 난 자의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상하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있다고 예 아멘 뭐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성령을 따라놨으면 그냥 성령을 따라놨 대로 그냥 편하게 살면 돼. 왜 핍박을 육체를 따라 사람 핍박을 받도록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그저 성경을 신학을 나오고 어떻게 공부를 해도 왜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모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람이 겉으로는 하겠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으니까 뭐 찬양, 법사에 감사 말해야 쉽죠 하는데 그게 자꾸 해답이 없이 있으면 자꾸 그게 내부에서 자꾸 쌓이게 되고 안에 깔아앉아가지고 나중에는 크게 폭발할 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처럼 크게 한번 폭발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하는 거 핍박을 받도록 왜 그렇게 조치를 하시느냐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고생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경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경우에만 이 세상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그게 비로소 자기 얼굴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내가 어렵다, 힘들다, 내 사는 것이 너무 괴롭다, 자기 것만 자꾸 챙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면 그들 앞에 내세웁니다. 내세우면 그들은 내피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아주 날카롭게 핍박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해요. 자기 백성을 내놓고 저쪽에서는 마구제비로 자기 백성을 막 핍박하고 치고 그럴 때 그 모습을 이렇게 훑어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로 영원히 지옥 가야도 마땅하잖아. 너희들 지옥 가도 이제 할 말 없지? 바로 내 백성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했으니까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성립되는 거죠. 방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짧게 생각하고 좁게 생각하는 나만의 세계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자기만 쳐다보고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죽을 때도 자기밖에 모르는 채 죽는 사람한테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배후의 영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 귀 담아 들어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놓고 우리는 이제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제 일에 왜 소홀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솜씨를 저한테는 부리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전능하심의 솜씨를 마음껏 좀 적용시켜 달라고 그렇게 욕하죠. 고린도 후서 1장 보면 오늘 말씀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은 제가 총신 다닐 때 2학년 때 우리 제가 존경하는 유명한 그 김다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해서 총신 역사상 최고의 점수 A+를 맞은 그 대목이에요. 교수가 이 김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탐복을 하면서 이런 설교 처음이다. 그때 저 A 맞았는데 그분 A+를 맞았어요. 약간 좀 약이 좀 오르다만 지금 그 본문에 대해서 김다란 목사님이 그 총신 2학년 때 같은 동기니까 어떻게 설교하는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저희께만 예만 되었느니라. 일반 평신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예스 오케이 예스만 영어로 예스죠 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예스, 영어로 하면 예스, 오케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저 그런 말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 제목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뭐 요구한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김다람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사람이 걱정한다는 게 뭐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신분이 되었고 걱정할 자격도 권리도 없는 사람이 이미 되었는데 왜 우리가 쓸데없이 장래 문제에 걱정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오케이인데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일이 착착착 정상적으로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신경을 어디다 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찬양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게 설교였어요. 그 교수님이 놀랬던 것은 신학생 치고 저만한 믿음 쳐봤다는 거죠. 보통 신학생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졸업하고 어느 큰 교회 부흥자 들어갔고 공단금 다음 학기 공단금은 누구 어떻게 조달하지? 그리고 이 피아노 레슨 하는 내 마누라는 언제 피아노에서 그만둘지 모르는데 아 불러가야 안 오면 뭐 할 텐데 왜 먹고 살아? 전부 다 개인적인 문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솜씨 보이소서. 내 문제 어떻게 전부 다 자기 문제에 있는 그런 학생들의 그래서 신학생들 설교 시간에 해보면 하면 된다 1대지 하면 된다 2대지 하면 되더라 3대지 해가 한 사람 뭐 가정 돌고 이래 설교를 하다가 그 김 목사 하신 말씀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오케이인데 쉴 데 없이 걱정할래? 걱정한다는 자체가 관심사가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는 게 맞잖아. 이렇게 하니까 교수가 이런 신앙생 내 신학 교수 신년에 처음이다. 내가 오늘 기마에다 막 쓴다 막 A 플러스 최고다 최고도 없어.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예스가 되는 게 예스.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왜 복음만 전해야 됩니까? 그럴 때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의 실체가 우리 주변에 쫙 깔렸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사가 우리 속에서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큰 뭐 단락한 게 많은 일부러 그들 앞에 집어넣어서 고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고생을 자꾸 이제 고생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도구로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쓸데없이 주제 넘게 하나님 일에 참견해요. 하나님께 은연 중에 불평하고 은연 중에 원망하고 일에 지체된다고 짜증낸 적은 없었습니까? 이제 예수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